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별설교 안에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내려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6절부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반응하는, 행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명령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도 않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령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명령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명령하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다음 다시 한번 명령할 때는 그를 섬기라. 경외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죠. 뭐 제사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을, 가장 중요한 명령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하면서 앞에 수식어가 두 가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지금은,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란 것이고, 또 하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심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 회개하게 하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온다. 온전함으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세수대야가 있으면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서 물로 가득 차 있는 게 온전함, 전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부수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또 다른 명령 하나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살던 유브라데 강 저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강 저쪽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은 지금 이 명령받고 있는 두 번째 세대 조상들이죠. 부모 세대입니다. 너희 부모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래서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에 먼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가까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러니까 먼 조상들이나 가까운 조상들이나 너희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간단하게 규정한 거죠. 너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지. 우상 숭배하던 너희 조상들의 행적을 따라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뒷부분에는 나오는데 아직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만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명령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치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굳이 치우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치울 게 무언가가 있으니까 치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섬겼던 조상들의 우상을 아직 다 치우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 야곱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바다 나름으로 도망갔죠.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인들과 또 자녀들을 얻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했었던 서원을 지키지 않죠. 처음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내용이 서원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서원했던 대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 갖다 버리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안에 우상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도 놓고 보면 우상을 왜 치워버리라고 했을까? 조상들이 남겨준 우상들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이 물려준 걸 갖고 있었을까?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은 최소한 금딱지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개구리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할 때 개구리를 뭘로 만들까요? 금으로 만듭니다. 하다못해 금으로 이렇게 몇 개라도 칠해서 좋게 만들어 놓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고 있다면 왜 갖고 있을까요? 그건 금붙이들이거든요. 재산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이거 안 섬기지만 너한테 물려줄게 하고서는 애굽에서 갖고 왔던 금개구리, 애굽에서 갖고 왔던 금메뚜기 이런 거 물려주면 자녀가 이게 부모가 물려준 건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없애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건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이죠. 가치가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금으로 된 가락지, 금으로 된 무언가를 다 수거해서 다 갖다 버리는데 마음 앞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녹여서 쓰면 되지 않나? 이걸 꼭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녹여서 써도 됩니다. 팔아서 써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갖고 있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 때문에 우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너희 집안에 아직 그거 남아있지. 금딱지로 되어 있는 개구리 아직 남아있지. 버려라. 치워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중요한 특징을 한 두어 가지 갖고 있는데 이 명령 자체에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갖다 버리는,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갖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도 똑같이 명령이 나오는데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건이 붙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고 땅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희한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지껏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좋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쁜 거라고 여길 수도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뿐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온 곳을 좋게 여겼지만 다른 것들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나 가나안 땅 싫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받은 건 좋지만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있어서 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말고 더 좋은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미워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우상이 더 좋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적용은 그렇습니다. 종종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만나곤 하는데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됐어요. 혹은 바람을 누가 피웠다.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배우자가 미운가요? 미워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내 배우자가 밉지는 않지만 다른 여자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는 미워하고 다른 하나는 좋아하고가 아니라 이것도 좋고 다른 하나는 더 좋아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도 좋지만 죄 짓는 게 더 좋아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가 가나안 신들이 주는 것 우상이 너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 죄 짓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선택하지만 너의 그 행동을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네가 내가 주는 은혜를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여기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좋지 않게 여기면 어떻게 하라고 이 명령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과거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을 하는데 너희가 다른 신 섬기고 싶으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서 그거 따라가고 싶으면 그럼 그거 섬길 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걸 선택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거 하려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으면 아니 그쪽으로 가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어떠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웠던 여호수아가 싫으면 다른 지도자 세우고 그 지도자 따라가라. 이게 지금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선택에 대한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 이게 아니라 둘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심판을 선포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을 더 섬긴 것뿐이야. 다른 것도 섬긴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거나 뭐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점집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신앙을 버린 적이 없어. 나는 교회를 버린 적이 없어. 날마다 교회를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더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건 그겁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다. 네가 만약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나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다 뭐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니까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는 건 이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명령하죠.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C게임과 공부를 겸해서 할 수 없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감성적으로 보자면 고민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고백을 해요.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자기가 명령하지만 너희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내가 선포한 그대로 순종하고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참 유명한 이유가 있죠. 그냥 나는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내 후손들입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아 죽었는데 뭐 조상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나왔던 식으로 보면 우상 숭배 겸해서 하지 않는다. 지금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다 갖다 치워버리고 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호수아 이 고백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지껏도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여호수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고백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시간 흘러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에도 신앙의 결단을 하고 30대 때에도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중에 지금 늙음하게 100세가 넘어서도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이 명령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이 딱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휩쓸리지 마라. 조상들이 물려준 것,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과 다른 것들을 겸해서 섬기면서도 그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면서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죄 짓는 거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도 죄 짓는 거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아먹고 살면서도 우상 숭배를 선택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잘 보여지죠. 부모가 잘 가르치고 부모가 잘 먹여줘도 딴 놈들 말을 듣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생각해서 고난이, 어려움이, 형통함이 당연히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선택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게 비참한 현실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호수아 24장 끝나고 그대 사사기로 넘어가면 현실은 어떠하냐? 치우라고 명령했었는데 애굽에서 갖고 왔던 신들,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다 만들고 집안에 두고 그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참 믿음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심판받을 모습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땅에서 전멸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계속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늘 은혜 받는 모습이 풍성한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한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하는 변명들을 늘어놓곤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자신들은 그리 큰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당히 여겼던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앞에 세워두고, 주님 앞에 세워두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것들을 치워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